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풍성한 은혜 알려주시고 예수님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십니다. 이전 구절들과 연결을 해보면 만물의 창조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조주시고 먼저 나신 자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으뜸이신 분이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 곧 reconciliation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사실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가장 먼저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의 피로써 성취하신 화목의 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21절과 22절을 잘 보시면은요, 크게 두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전에, once라는 단어, 그리고 22절에 but now,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전에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써 변화된 화목된 현실을 이제는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출애굽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죄와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전에 그리고 이제 눈으로 알려주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3절과 1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그리고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났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이 전에는으로 알려주신 그 현실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바치시기까지 이제는 내 현실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는의 현실이 우리의 변치 않는 영원한 현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르면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나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화목된 아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욱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전에 우리의 현실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다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이전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죄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멀리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멀리 떠나라는 단어는 alienated, 즉 외인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외인이었다. 보통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alien, 이방인들, 외인들이라 불렀죠. 사도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로서 교인들이었던, 교인들이 된 기독교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Aliens.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본문의 서신을 보내시는 골로새 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전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고요. 구원의 복음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야 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속해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전에 멀리 떠나 살던 외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26절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즉 복음의 비밀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알려주시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 외인이라는 뜻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이방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적인 외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외인들의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그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 안 하시죠.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던 너희.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던 삶. 그것이 진짜 외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은 이러한 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다. 그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위해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살았다. 악한 행실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수 만들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원수는 어떤 자인가요? 원수. 말 그대로 enemy. 미워하고 분노하며 죽여야 할 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외인처럼 살아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죽이며 사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대체 이러고 살아갔던 거죠? 왜 세상 죄인들은 지금도 이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하셨나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참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악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즉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과 그 아들까지 죽이는 원수로 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구원자 인정하면 내 죄인됨이 드러나거든요. 마치 방탕하고 패역한 자식처럼 늘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오히려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속에서라도 죽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바치신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린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가 낳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키운 우리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멀리 떠나 마치 외인처럼 자기의 악한 행실을 위해서 마음으로 부모를 자기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오히려 부모를 탓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부모까지 죽이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아니,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보다 더한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을지는 몰라도 언제 원수처럼 살았느냐? 언제 지금도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마음에서까지 죽이고 사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적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시도 하는 겁니다. 둘 다 원수된 모습입니다. 죽이고 사는 것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왜라고요? 왜? 자기 악한 행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죄짓고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지을 때 보면은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는 의인인 줄 알죠. 그래서 끝까지 죄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짓다가 이 세상에서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비참해져도요, 잠시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이 낮아지거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를 갈며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가야 했던 그 멀리 떠나가야 했던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인데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영원한 지옥 심판. 멀리 떠나는데 어디까지 떠나기를 원하느냐. 지옥 심판에 가기까지 떠나 사는 겁니다. 이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알면서도 죄인들은 그렇게까지 멀리 떠나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고 인정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느니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지옥에 가서는 좀 돌이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가서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며 하나님의 더 큰 원수로 살아갑니다. 그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 안 해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며 지옥 심판을 받는데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 죄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과 정성을 했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겁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엇이 바뀌었나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화목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를 구하며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화목해 주신 건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다면 복음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간혹 이런 식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원수 같은 자가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때때로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화목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신 그 화목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죄인은 결코 먼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중독은요, 술, 마약, 도박의 중독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죄인은 잠깐 후회하고 뉘우치는 때는 있을지 몰라도요. 결코 그 죄에서 돌이키거나 악한 행실을 떠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삶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서 떠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아니, 설사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화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에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화목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서 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화목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of Justice. 우리 죄의 싹시 완전하게 치워지지 않고는 절대 죄인과 화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지만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죄의 싹시 치워질 수 있나요? 죄인이 골백번 죽고 죽어도 죄의 싹시 안 치워집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여 주신 것입니까? 22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친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바치시어 그의 죽음과 그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과 화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마음조차 없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요 악한 행실을 따라 살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예수님을 통해 무조건 우리와 화목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어 우리의 죄의 싹스를 다 치르게 하신 겁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대신 그 죄의 싹스를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한하고 영원한 죄의 싹스를 치러주시려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싹스를 치러주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 영원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바치셔야 했던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에 거하시는,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싹시 치러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가 달래어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가 만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화목의 중보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독생자까지 바치시며 우리와 화목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경건치 않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악한 행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미움과 분노를 품고 하나님을 죽이는 원수로 살아갈 때에, 그리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화목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화목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또 한 구절 있죠.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화목하여 주셨는가? 이 복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지만 그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어지는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 아니죠. 여전히 우리 삶으로는 악한 행실을 위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심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죠. 우리의 가족을 죽여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여서 우리 가정을 정말 풍지박살 나게 한 그 원수가 여전히 남은 가족까지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고 그의 죄의 싹스를 대신 치러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목하여 그를 아들로 삼아서 화목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하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 대신 그 아들까지 바치시며 우리와 화목하여 주시는 걸까요? 아니, 이러한 원수된 죄인들을 자기 아들까지 삼아주시며 영원토록 화목된 교제를 나눠주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결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하라고 하세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화목된 자로서 화목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우리 짐을 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짐을 지고 용서하며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화목된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그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아량을 베풀듯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사랑, 낮아져 섬기는 사랑, 짐을 지는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 형제의 짐을 내 짐으로 지고 용서해 주는 사랑. 그저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의 짐을 내 걸로 지고 내가 치르고 용서해 주는 사랑.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형제지만 그가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죄의 짐을 내 짐으로 지고 먼저 용서하며 화목하는 사랑입니다. 형제와의 화목을 위해 우리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까지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어렵죠. 아니 말도 안 되죠. 아니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죽어도 용서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죽어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먼저 화목을 구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온전히 천국에서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 같은 나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셔도 마땅한 이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오히려 원수처럼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싹스로 치루셔야 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토록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셨나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고통 중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셨던 그 아들을 향해 마치 원수를 대하시듯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퍼부셔야 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나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토록 화목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갈 수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미움과 분노를 품고 화가 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나와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정욕 채우려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딱딱한 우리 마음 더욱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목의 교제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짐을 지고 용서하며 늘 먼저 화목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욕대로 내버려두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이 현실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더욱 화목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 나누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아들까지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와 기쁨, 또 이 사랑을 하려는 마음보다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우리 약한 행실을 위해 하나님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들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알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이 화목을 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